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오신 소망의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저를 따라서 두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함께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변합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예수님의 산상변모주일이며 주연절 마지막 주일로 제수요일로 시작되는 사순절을 앞두고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그의 용모가 변화되셔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된 사건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가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궁금해하며 묻곤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팀을 인솔해 갔는데 그 팀에서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묻지 않고 현지인 가이드에게 영어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Where is 변화 마운틴? 변화산이 어디 있냐라고 이렇게 물으신 거죠. 거기서 끝나면 좋았을 텐데 그 옆에 있던 집사님께서 그 집사님을 막 나무라시면서 집사님 변화산의 이름이 틀렸잖아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Where is mountain of change? 이렇게 물으셨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변화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산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어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이 변화산의 위치에 대해서 갈릴리 바다 남서쪽에 위치한 다볼산이 변화산이다라고 많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학자들은 그 다볼산이 변화산이 아니라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그 가이사랴 빌립보 북쪽에 위치한 이스라엘의 제일 끝에 위치한 그 헬몬산이 바로 변화산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변화산이 어느 지역에 위치했고 어디가 변화산인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변화산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형된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또 사순절을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한 주를 보내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로운 사순절을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도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의 말씀에도 이 본문이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의 말씀들도 우리가 함께 비교해가며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2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 본문의 앞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예수님께서 장차 다가올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리며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항변을 하였고 이 일로 인해 예수님으로부터 심한 꾸중을 듣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을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복이 있다라고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신 예수님이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말리던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사탄이라고 꾸짖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장차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자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시고 왕으로 오셔서 자신들도 그 예수님으로 인해 한 자리쯤은 차지하게 될 줄로만 알았는데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바람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신다라는 말씀이 이 베드로는 믿기 싫었을 거고 믿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에게 단순히 꾸중을 들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자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는 더 큰 상처와 실패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의 마음이 불편함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나를 따라오려면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그 제자도의 말씀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을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만일 베드로였다면 제가 만일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었다면 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제자들이었다면, 여러분이 만일 베드로였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물론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이라면 특별히 이렇게 사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이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당연히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이 기본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시겠지만 모두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으실 겁니다. 저의 마음 한편에서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그 베드로인데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그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해 사탄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조금 심하게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기분 나쁘면 천국도 가지 않는 시국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라고 해서 그에게 사탄이라고 한다면 그 소리를 듣고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의지하고 기대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소식에 이러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그 제자로서의 자신들의 삶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은 실패한 삶으로 여기고 있진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대략 8일 정도가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부르시게 됐는데 이번에는 모든 제자들이 아니라 특별히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의 옷이 희어져서 광채가 나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에서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라고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그의 얼굴에만 광채를 내게 되었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얼굴뿐만 아니라 그의 옷과 그의 모든 몸에서 빛이 비추어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함께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그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그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며 모세와 엘리야보다 예수님께서 더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이미 죽음을 경험한 자들이지만 그들이 이렇게 영광 중에 나타났다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죽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소망을 심겨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들이 그렇게 영광 중에 나타나서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31절 말씀을 보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해 주었다라는 것. 이 본문에서 별세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소돈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어로 엑소도스, 출애굽이라는 단어로 더 익숙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별세할세라는 이 의미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이는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내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새로운 출애굽이 됨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소망이 끊어진 자리,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출애굽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광의 자리에서도 제자들은 32절 말씀처럼 깊이 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별세하실 것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들은 온전히 깨어나서 그들과 함께 선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3절 말씀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예수님께 했던 것은 예수님의 영광스럽고 신비스러운 모습에서 느껴지는 경외심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서 임하게 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피하고 자신은 이제 그곳에서 그 영광만 누리고자 하는 이전과 같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품는 마음에서 나온 생각이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 일로 인해 예수님으로부터 이전에 사탄이라는 꾸중을 듣기도 했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다시 한번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졸음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면 영광의 자리에 있어도 은혜의 자리에 있어도 우리는 그것이 영광인 줄 모르고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게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순간만을 바라보며 그 고난 뒤에 찾아오게 될 그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쩌면 계속해서 그 영광스러운 산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계속해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에 계속해서 나아가고 찬양의 자리에 나아가서 영적인 졸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있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그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니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소리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났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오늘 본문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이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그런 명령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한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고 낙심하였고 자신들의 그 제자된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여겨지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다시 찾아가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데리고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셔서 그들을 불러주시고 또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시며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너희에게 선포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결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이 고난과 죽음 이후에 영광의 모습을 덧입는 새로운 출애굽의 삶이 예정되어 있음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제자들은 변화산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이 제자들이 무너지게 되고 말지만 그렇게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됐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또다시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조반을 준비해 주시며 또다시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실패 자리에 다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소망을 품고 맡겨지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찾아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어르신들을 담당하는 이 부서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어르신들과 함께 야외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어르신들 가운데 북녘 땅이 고향인 분들이 많아서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임진각과 통일촌이 있는 그 지역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관광단체로부터 연락을 받고 너무나 조건이 좋은 여행을 컨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회비는 개인당 만 원이었고 버스도 보내주고 가이드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는 한우 불고기를 제공하는데 그것도 무한 리필로 무료로 제공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몇 분이 눈치를 채신 것 같은데 여기서 눈치를 챘어야 됐는데 너무나 좋은 조건에 제가 그만 저의 영적인 눈이 감기고 말았습니다. 광고를 하는데 거의 폭발적이었습니다. 평상시 4,50명 정도가 모이는데 그날따라 거의 두 배 가까이 인원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두 대를 꽉 채워서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나들이가 시작되었는데 임진각을 향해서 버스가 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옆으로 틀고 이상한 체험관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온열 매트를 홍보하고 판매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곳을 지나서 다시 임진각으로 향했고 임진각 관광을 마치고 또다시 체험관으로 가는데 이번에는 녹용을 파는 사슴농장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 어르신들 가운데 일부가 불만을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체험관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어르신들이 불만이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곳을 데려올 수 있는가? 그런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하자 그 여행사 가이드분이 낌새를 차리고 체험관 방문을 급히 마치고 남은 여행지를 방문하며 저희들을 식당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해서도 어르신들은 불편한 마음이 가시지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무한리필 한우 불고기가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을 이게 조금 가라앉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을 준비하고 그 모임을 계획했던 저의 마음 가운데는 너무나도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차마 식사도 하지 못하고 식당 밖에 나와서 서서 고민하며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 목사 안수 받고 이제 처음 부목사를 시작하는 첫 해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 나의 목회도 이렇게 끝이구나.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여행일 거란 의심도 없이 더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했던 제 스스로가 너무나도 부끄러웠고 함께 참여한 어르신들에게도 교회에도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얼굴을 차마 들지 못하고 그렇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식당 안에서 함께 가셨던 장로님 한 분이 나오셔서 저의 손을 꽉 잡아주시고 저와 같이 서서 식사를 하지 않으시면서 저를 격려해 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다 마치시고 돌아가는 그 버스 안에서 어르신들이 마이크를 잡으시고 한 분 한 분 낙심해 있고 힘겨워하는 저를 격려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 안에서 비록 상한 마음이 있었지만 저는 그 어르신들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많은 위로와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한 찬양의 가사를 묵상케 해주셨는데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라는 찬양의 가사였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사역의 실패로 낙심하고 근심에 눌려있는 저에게 주님께서 다가와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으로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또 함께 참여한 그 어르신들의 마음도 누그러뜨려 주셔서 그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는 오히려 은혜로 가득 찬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 이후로 그 여행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쉬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교회에서는 비밀로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늘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실패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실패한 인생에도 찾아가 주시고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좌절하고 실망했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에도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그 산에 데려가셔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우리의 실패한 인생에도 오늘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원치 않는 고난과 실패를 경험하는 자리에 머물러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내 인생에 실패는 하지 않고 그렇게 큰 고난은 없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 내 삶이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머물러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실패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다시 찾아가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다시금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찾아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가득 차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실패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변화산의 기적을 체험케 해주셨듯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의 삶에도 찾아와 주시고 특별히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힘겨워하는 인생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다시금 내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